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들으신 것처럼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초대를 건네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무거운 짐은 사실은 율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면서 정작 그 규정을 지켜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일상 안에서 그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 보통 사람들의 힘겨움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좀 예수님의 해결책은 의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짐을 아예 없애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짐을 아예 없애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짐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밀착시키라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하나 더 얹으라니까 그게 정말 안식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이 멍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멍에는 보통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 묶여있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에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너 혼자 힘들게 멍에를 끌지 말고 이제 나하고 한 팀이 되어서 같이 끌고 가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센 어미소가 옆에서 함께 끌어주면 어린 소의 어깨가 가벼워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당신 쪽으로 옮겨주시겠다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등에 짐을 하나 이상씩 지고 삽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한 치열한 노동이, 누군가에게는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또 누군가에게는 남모르는 질병이나 죄책감이 그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놓기 위해 여행을 떠나거나 휴식을 취해보지만 좀처럼 그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짐이 무거워서라기보다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다는 고립감 때문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정하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와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다. 우리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곁에 조용히 다가가서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진다면 그가 진 짐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믿음이 약한 형제와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면서 배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짐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주님, 저 혼자서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당신의 멍에 아래 제 어깨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때 신기하게도 우리를 짓누르던 짐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도구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정녕 주님의 멍에는 편하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유분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므로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도전임을 의미합니다. 이 살인 금지는 전쟁에서의 살인 행위를 포함하지만 정당 방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특히 문제가 되는 살인 행위는 낙태 수술입니다. 불행하게도 1년에 수백만의 생명이 소리 없이 자궁 안에서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큰 죄책감 없이 이런 살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낙태 행위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제5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나아가 이 계명은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주인 하느님께 대한 존경에서 크게 어긋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고의적인 안락사까지도 금지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열림원에서 펴낸 박완서 작가의 책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에서 빈 무덤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덤에서 곧장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건 아닙니다. 여인들이 부활보다 먼저 확인한 건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은 공허의 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장엄하고도 충격적인 표시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그만 살맛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루카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를 읽을 때 거기 언급돼 있지 않은 쓸쓸하고 침통한 분위기까지 땅거미가 지는 황량한 시골 풍경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이런 메울 수 없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육신이나 육신에 관한 흔적을 남겨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질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몇백 년 후에 비롯된 일이긴 합니다만 생전에 공경하던 성인이나 순교자의 유해를 나눠 갖고 숭배함으로써 그 성인의 특별한 가호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서구의 극성스런 성인 유해 숭배로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의 무덤도 만일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뭔가를 서로 차지하려고 어떤 다툼도 불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인종을 초월해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계시기 위해 시간을 초월해 세상 종말까지 계시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가 그분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건 우리가 사는 보람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낀다는 건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분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그분을 부정하고 나면 이 세상의 무의미성과 사람이 버러지처럼 비쳐내시는데 그만 소스라치고 맙니다. 왜 그 악행 높은 아우슈비츠에서조차 예수님의 현존을 증명한 사람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전 로트 작곡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시편의 내용을 준비합니다. 부드럽게 노래하는데요. 합창곡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TWA 비즈니스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필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o.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연중 제15주일 복음을 묵상하며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은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씨앗이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은 물론 좋은 땅에도 뿌려지듯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모두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산란하고 삶의 걱정에 지쳐 있을지라도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믿으며 언제나 아낌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느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다가와 희망을 심어주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비가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연료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RNZ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뉴질랜드 국민들은 최근 발생한 연료 공급 불안정 사태와 가격 상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임시 방편적인 정책이나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 응답자들은 정유시설 폐쇄 이후 반복되는 수입 연료 의존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국가 전략 지원인 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가계와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연료공급망 안정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정부의 정책적 실효성 사이의 큰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렌제트와 레이드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 모두 당대표를 교체하더라도 유권자의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현재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승 총리나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가 아닌 새로운 인물로 지도부가 교체되더라도 지지 정당을 바꿀 의향이 없다고 답해 지도자 개인의 변화가 정당의 구원투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럭슨 총리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공고한 편입니다. 노동당 역시 힙킨스 대표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비록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특정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인물교체라는 미봉책보다는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과 같은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는 양당 모두 지도자 교체 카드에 기대기보다는 정당 자체의 정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년간 유입 대비 끝에 뉴질랜드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야생 바다새 한 마리를 넘어 확산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감염 여부를 주시하는 동안 아프거나 폐사한 새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대중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웰링턴의 패톤의 해변에서 발견된 갈색 두둑 갈매기에서 검출됐으며 이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및 남극 대륙의 조류 집단에 확산된 이후 뉴질랜드에서 H5N1 군주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앤드류 호가드 생물보안부 장관은 이번 바이러스 검출이 바닷새 한 마리에 국한되었으며 뉴질랜드 내 야생 조류 간 전염이나 가금류로의 전염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새는 7월 10일에 발견됐습니다. 뚜렷한 질병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시민들이 목격한 후 발견됐으며 이후 H5N1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클랜드 남부에 위치한 드루리와 파에라타의 새로운 기차역이 오는 8월 2일부터 공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애는 1972년 기존 역들이 폐쇄된 이후 무려 50여 년 만에 해당 지역의 여객철도 서비스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두 역은 파파쿠라와 푸케코의 구간에 건설되는 3개의 신규 역 중 먼저 완공된 곳입니다. 법적 문제로 지연된 세 번째 응가코로아역은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평일 기준 첫 열차는 오전 5시 11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향후 30년간 남 오클랜드 지역에 약 13만 명의 인구 유입과 대규모 신도시 주택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제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두 역 모두 버스 환승 노선이 구축되며 최대 35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환승 주차장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이번 신규 역들은 최근 완료된 철도 전철화 사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추후 시티레일 링크가 완공되면 도심 접근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클랜드의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웰링턴은 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현재 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보합세, 즉 안정세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7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3% 하락했습니다. 6월 거래된 주택은 5,996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 전월보다 11% 감소했습니다. 또한 판매되는 주택 유형에 따른 중위 가격 변동을 보정하는 주택 가격 지수는 0.8%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최고 경영자 리지 라이리는 현재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지 라이리는 1992년 이후 6월 기준 35번의 거래 실적 가운데 올해 6월은 거래량 순위로 23번째라며 여러 곳에서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고 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최고 경영자 리지 라일리는 남성 주택 시장이 여전히 북선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웰링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웰링턴의 주택가격 지수는 한 달 동안 1.4% 하락, 전년 대비 4.5% 하락했으며 시장 정점과 비교하면 아직 30% 낮은 수준입니다. 오클랜드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3% 하락했습니다. 라이리는 오클랜드의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로도 13.3% 감소했습니다. 반면 크라이스트처치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지역의 주택가격은 한 달 동안 0.6% 상승, 전년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재고는 조사 대상 15개 지역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은 29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매물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기관 인포매트릭스는 계절 조정을 적용할 경우 5월 대비 주택 거래량이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레스 키어너는 이번 수치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 거래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ING은행은 역시 금리 상승과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 분쟁으로 인해 올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신 RNZ 리드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유권자가 수급 연령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당이 추진하는 키위세이버의 의무 가입 정책에는 압도적인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를 연금 수급 연령 인상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당의 재무담당 대변인 니콜라 윌레스는 올해 예산안 발표 역시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윌리스는 재무부의 전망을 인용하며 연금 지출이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윌리스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당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65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67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은 35.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저녁부터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북풍이 불다가 오후부터는 서풍으로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 the girl.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매일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가 프리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TWA 비즈니스, 자이프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com, JMP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교민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 중 하나가 뉴질랜드 연금과 한유사회협정입니다. 오늘은 김혜정 상담원과 함께 2026년 뉴질랜드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뉴질랜드 연금과 한유사회협정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 주실 CAB의 김혜정 상담원이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CAB 김혜정입니다. CAB는 Citizens Advice Bureau 약자고요. 한국분들은 뭐 시민조언 상담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는 그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정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정부 지원 서비스, 뭐 보건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뭐 여기에만 제한된 건 아니고요. 뉴질랜드 사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그 이제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또 이제 뉴질랜드로 이주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설명해 주실 내용이 뉴질랜드 연금과 한유사회협정인데요. 예, 먼저 그 뉴질랜드 연금에 대해 어떤 점을 그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 뉴질랜드 연금은 어떤 자격이 돼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격 조건이죠. 그리고 지급액,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그리고 해외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다음에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유사회보장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먼저 그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좀 변했을까요? 아니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자격 조건은요, 이미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변경이 되는 중인데요. 그게 딱 한 가지로 나눠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65세 이상이셔야지 돼요. 네, 많은 분들이 뭐 67세로 변경되지 않았냐 하시는데 변경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요. 65세 이상이시고요.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아니면은 영주권자셔야지 되고요.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일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이제 변경된 부분인데요. 반드시 20살 이후에 일정 기간을 사셔야지 돼요. 근데 이전에는 이게 이제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출생일부터 변경이 됐어요. 그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살 이후에 최하 5년을 거주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10년을 기준으로 할게요. 설명을. 왜냐하면 지금이 변경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1년, 어떤 사람은 12년 이렇기 때문에 그걸로 맞추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10년 이전의 그 기준이 10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10년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이제 옛날에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서 20살이 됐을 때 해외로 가셨어요. 그랬다가 만약에 이분이 65세에 뉴질랜드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사실 20년을 사셨잖아요. 하지만 20살 이후에 거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려면은 그 최하 10년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받으니까 75세가 돼야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65살을 받고 싶다. 그러면 55세에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건 한국분들은 이민을 오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30살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서 50살이 됐을 때 해외로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65세에 오시면은 뉴질랜드엔 충분히 20년을 사셨지만 20살 이후에 50살 이후에 거주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살에 오시던가 아니면 65살에 오시면 70세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이 50살에 뉴질랜드에 이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뉴질랜드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이게 많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50살 이후에 산 적이 없는데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50살 이전에 반드시 살아야지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10년 거주 조건이 맞는 사람이면은 50살 이후에 이미 15년을 사셨기 때문에 65살이 됐을 때 바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거주 기간도 변경이 되었죠. 예.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이 거주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2023년에 하려고 그랬어요.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좀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해서 1년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거는 출생일로부터 거주기간이 달라져요. 언제 태어났느냐로. 그래서 1959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이전 그대로 10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2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1959년 7월 1일부터 1961년 6월 30일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은 11년 거주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1961년 7월 1일부터 1963년 6월 30일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12년. 이렇게 쭉 2년마다, 2년 출생일 2년마다 1년 단위로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977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20년 조건을 만족시키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출생일로 됐기 때문에 그 1959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10년입니다. 예.
교민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인 그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연금 지급액은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던 없던 대부분의 경우는 상관이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싱글이냐 아니면은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는지 현재 그러니까 싱글인데 누군가 같이 살고 있는지 요 누군가를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자녀랑 사는 거 아니고 플랫메이트랑 살아요. 상관없습니다. 자녀랑 살든 플랫메이트랑 살든 누구랑 살든 내가 싱글이지만 그 주택을 누군가랑 같이 쉐어를 하면 거기에서 나가는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쉐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변경이 돼서 더 이상 적용은 되지 않는 건데요. 일단 배우자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신청자가 배우자를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포함시켰냐 안 시켰냐. 그리고 또 본인이나 파트너 아니면 배우자가 해외에서 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걸로 이제 그 조건을 보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배우자가 포함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이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거는 2020년 11월 9일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그 전에 신청자가 배우자를 포함시켰잖아요. 그래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규정 바뀌었으니까 너 배우자는 줄 수 없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 중에 나 아는 사람은 받고 있다던데 왜 안 된다 그러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거는 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상황이 그거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그러니까 그 전에 신청해서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금 지급액은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대부분의 경우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자격이 안 되는 배우자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주당 두 분이 합한 소득입니다. 160달러가 넘으면은요. 말하자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70%가 공제가 돼요.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두 분 합한 소득이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연금 본인은 연금을 받으시고 배우자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나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배우자를 포함시켰는데 내 소득이지 배우자 소득 아니다 이러는데 이런 그 정부에서 주는 수당 같은 경우는 부부 같은 경우 부부 공동소득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합한 소득이 160달러가 넘으면은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70%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일주일에 우리가 이제 둘이 합한 소득이 연금 제외하고 260달러예요, 주당. 그러면은 아까 160달러까지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0달러까지는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이 100달러잖아요. 100달러에서 그 70%니까 70달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연금 지급액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서 70달러 빼는 게 아니라 35달러, 35달러 각각 두 사람한테 나눠서 공제를 하고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뉴질랜드 연금 지급액은 그런 사안에 따라서 예, 얼마가 될까요?
예, 이 연금은 연금도 그렇고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는 매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중간에 한 번 더 올리기도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은 매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이 돼서요. 지금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독신이죠. 싱글로 완전히 혼자 살아요. 내 아파트에 나 혼자 살아요. 그러면은 세금 공제 전에 지급받는 금액은 1,294달러 74 4센트예요. 근데 이제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낼 뿐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만약에 다른 소득이 많이 있으면 그 이 텍스 코드가 달라져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근데 그냥 일단은 그냥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그래서 텍스 코드가 M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은 1110달러 30센트고요. 싱글로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세금 공제 전에는 이 금액이 2주마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됐는데 이게 주 그러니까 연금은 2주마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화요일에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월요일 밤에 이제 프로세싱이 돼서 화요일에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주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2주마다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싱글로 누군가 쉐어를 할 때 1,191달러 14센트 그리고 세금 공제 전에는 1,024달러 90센트가 돼요. 그리고 커플인데 한 명만 만든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984달러 28센트고요. 세금 공제하면 854달러 8센트 받습니다. 그러니까 커플인 경우에 둘 다 받기 때문에 두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1,968달러 56센트 세금 공제해서 1,708달러 16센트가 되는데요. 아까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경우에는 사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세금 공제 전 지급액은 1,866달러 32센트고요. 그다음에 세금 공제하고서 1,624달러 12센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뭐 한국 분들도 한국 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연금을 받는다라든가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뉴질랜드 연금하고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만큼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같은 금액만큼 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보험, 그러니까 연금보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드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개인적으로 적립한 거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강제적으로 공제가 됐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요 같은 금액만큼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그 해외로 나갈 때, 예, 그때는 또 연금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해외로 가는 경우에는요. 어느 만큼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단기간의 여행, 그러니까 최대 26주까지거든요. 그런 여행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최대 반 26주 이상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이주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주를 하는 경우는 이 사회보장 협정이 맺어진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퍼시픽에 특별하게 22개국으로 가는 경우 특별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해외 거주 시에 뉴질랜드 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뉴질랜드에 얼마나 살았느냐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살 이후입니다. 그리고 20살 이후로 무제한이 아니고 20살에서 65살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토탈 합해서 45년으로 540개월이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이 개월수로 계산을 해요. 몇 달을 살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살부터 65살까지 계속 뉴질랜드에 사셨어요. 그러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훌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주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5년 사셨어요.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5년이 18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540에서 180이 6개월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근데 사실은 이게요. 2010년에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더 좋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안 나왔어요. 2010년 그 1월 5일 이전에는 해외로 이렇게 6개월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은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리고 그 사이에 받은 것까지 다 돌려내야 됐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변경이 돼서 조금 좋아진 겁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예, 한국과 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맺혀졌는데요. 예,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요거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사회보장협정이 그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2016년부터 있다가 완전히 이제 사인을 하고 원래는 시행을 요게 조금 더 일찍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코로나니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조금 늦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이제 그러니까 실행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두 나라 간에 그러니까 사회보장 관련해서 서로 이제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회보장 협정에 맺어졌으니까 이제 한국 가서도 전액 계속 살아도 전액 다 나온다던데 맞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변경이 되질 않았어요. 그 부분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뉴질랜드의 20살부터 65살 사이에 얼마나 거주했냐. 요걸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한유 사회보장 협정으로 혜택을 받는 거는 거주기간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납부를 해야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포함을 시켜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도 아까 거주기간 일정 조건 만족시켜야지 되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2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모자랄 때 한국에서 그 연금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합산을 해서 포함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래 그러니까 사회보장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연금을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신청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협정이 시행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뉴질랜드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양쪽에서 다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이 한국에 계신데 이제 한국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하시려고 이제 너무 막막하니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프로세싱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서류 준비해야지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한 두 달 정도 지나고서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주 기간으로 계산해서 풀 금액은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 받으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한유 사회보장 협정으로 인한 연금 지금 혜택이 있다면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합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너무 짧게 한 몇 달 하면 안 되고요. 최하 12개월 이상 납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하고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한 기간하고 겹치면은 더블로 계산 안 되고 그거는 하나로만 계산이 되고요. 뉴질랜드 연금도 마찬가지로 거주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셨으면은 그거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20에서 65살 사이에 최하 12개월을 연속적으로 거주한 적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살고 없었다가 다시 또 6개월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길게 12개월 이상 산 적이 없으면은 포함 안 되고요. 요거는 비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영주권 받기 전에 학생으로 왔어. 아니면 워크비자로 있었어요. 근데 12개월 이상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계산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중복 기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그러니까 2013년 1월부터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가입을 하고서 뉴질랜드로 2016년 1월 1일에 왔어요. 그리고서 뉴질랜드에 살면서도 계속 한국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해서 한 6년 정도 가입을 하고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연금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뉴질랜드에서 쭉 살았는데 2024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이분이 65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연금을 신청하려는데 모자라잖아요. 기간이요. 기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그러니까 중복되는 요 3년 빼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3년 동안 납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을 시켜서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하는 서류를 물론 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합해서 받으실 수 있으신 거고요. 한국에서 만약에 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6년밖에 납부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한국 뉴질랜드 살면서 한 거 그거 빼고 6년에다가 그다음에 추가로 뉴질랜드에서 9년을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을 만족시켜서 한국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그 한국 연금을 신청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뉴질랜드에서 한국 연금을 신청할 때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당연히 이제 성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혹시라도 이름이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 이전 이름, 그리고 주소가 많이 변경이 됐었으면 주소 변경된 주소 이런 거 있어야지 되고요.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거나 아니면 양육자녀가 있거나 이런 경우 거기에 대한 정보도 다 있어야지 되고요.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렇게 있어야지 되고요. 또 뉴질랜드 시민인지 아니면은 영주권자인지 이런 것도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소득 정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은행 계좌 입금이 돼야지 되니까 은행 계좌 정보 있어야지 되고 또 은행 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어야지 되네요.
예, 그렇다면 그 한유 사회보장 협정하에서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연금 지급액은 뉴질랜드 연금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 만약에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양쪽 다 받으실 수는 있는데 뉴질랜드 연금은 한국에서 받는 그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한 달에 30달러씩 해서 1년에 만약에 360달러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주로 나눕니다. 이제 워겐인컴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금은 2주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나눠서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이제 연금이 나오고요. 한국에서 연금 받는 경우는 아까처럼 뉴질랜드에서 20에서 65살 사이에 얼마나 거주했냐로 받으시고요. 그 경우에는 한국에서 만약에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추가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거주기간으로 뺐기 때문에 별도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거주시에 지급 금액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 거주기간으로 하거든요. 20에서 65살 사이에요. 그런데 요 슬라이드는 왜 제가 준비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정보를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아티클 8이라 그래서 한유 사회보장 협정 아티클 8이에요. 그거를 제가 찍어서 스크린샷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한 거고요. 사실은 한국 그 연금 정보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설명이 돼 있어요. 뉴질랜드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경우 뉴질랜드 거주 기간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확실하게 아시라고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 지급 자격 확인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같은데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예. 늘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싱글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싱글로 완전히 혼자 산다. 그런데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혼자 사는지 이런 걸 확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뉴질랜드 그러니까 뉴질랜드랑 한국이랑 그 사회보장 협정 관련돼서는 한국에서 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 한번 하고 끝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면 해마다 금액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제 확인하는 아니면 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서류를 일정 기간 이렇게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조금 더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또 저 더 뭐 2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통은 1년마다 하고요.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경우도 매년 아니면 26주마다 정확하게 뭐가 변경이 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내셔야지 돼요. 만약에 그걸 내지 않으면은 이렇게 여러 번 내라고 했다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이 끊길 수 있다 이런 통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한 내에 내시거나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한 내에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뉴질랜드 정부는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그거를 다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다음 달 말까지 내라 그랬는데 다음 달 말에 내가 어디를 중요한 이유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야 된다든가 해서 그 서류를 준비를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때까지 못하지만 뭐 8월 말까지는 할게 이러면은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한국의 거주시 또는 뉴질랜드 거주시, 예, 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일단 한국 거주하시는 경우에 뉴질랜드 연금 신청은요, 그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국제협력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연락하시는데 이게 이전에는 지방에 있었는데 지금 다 이제 서울로 옮겨져서 지금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다라고 해요. 국민연금 사옥 강남 사옥 3층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그 뉴질랜드에서 하실 때는 008이 눌러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할 때는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데 뉴질랜드에서 연락하실 때는 008-2-6960-3210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1355로 그냥 바로 하시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되는데 보통 전화가 제일 이렇게 바로 연락하기 편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뉴질랜드 거주하시면서 한국 노령연금 신청하실 때는 이전에는 이제 바로 직접 해야지 됐는데 지금은 워겐인컴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워겐인컴 해서 좀 하는데 전화번호가 슈퍼애니션만 담당하는 번호가 0800-552-002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터내셔널 서비스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락을 하셔야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전화 거기로 전화를 하셔야지 되면 0800-777-2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뉴질랜드 영군과 한유 사회 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CAB에 계신데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상담도 가능할까요?
예, 뭐 전화로 사셔도 되고 찾아오셔도 되는데요. 저는 메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한국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제가요. 메시 CAB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는 0983-5775고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 화요일 9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캐시알 추드세계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연금과 한유 사회협정에 대해서 김혜정 상담원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기시얼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할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김은건이 작사하고 최치상이 작곡한 할아버지를 주병설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쌀은 열 개인지 수 개인지. 생각하시는지
최치성 작곡 집수록곡 중에서 김은건 작사 최치성 작곡의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민요 걸작 경음악집에 있는 창부 타령인데요. 1990년 아세아 음반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영동 작곡의 귀소를, 소금의 김영동, 가야금의 이주은, 기타의 성익규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A 비즈니스 JF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오클랜드의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웰링턴은 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보합세, 즉 안정세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안정 사이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연중 제15주일 복음을 묵상하며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은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씨앗이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은 물론 좋은 땅에도 뿌려지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모두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산란하고 삶의 걱정에 지쳐 있을지라도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믿으며 언제나 아낌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느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다가와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비가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의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웰링턴은 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현재 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보합세, 즉 안정세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7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3% 하락했습니다. 6월 거래된 주택은 5,996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 전월보다 11% 감소했습니다. 또한 판매되는 주택 유형에 따른 중위 가격 변동을 보정하는 주택 가격 지수는 0.8%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최고 경영자 리지 라이리는 현재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리는 1992년 이후 6월 기준 35번의 거래 실적 가운데 올해 6월은 거래량 순위로 23번째라며 여러 곳에서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고 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최고 경영자 리지 라일리는 남섬 주택시장이 여전히 북섬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웰링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웰링턴의 주택가격 지수는 한 달 동안 1.4% 하락, 전년 대비 4.5% 하락했으며 시장 정점과 비교하면 아직도 약 30% 낮은 수준입니다. 오클랜드의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3% 하락했습니다. 라이리는 오클랜드의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로도 13.3% 감소했습니다. 반면 크라이스트처치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지역의 주택가격은 한 달 동안 0.6% 상승, 전년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재고는 조사 대상 15개 지역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은 29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매물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경제분석기관 인포매트릭스는 계절 조정을 적용할 경우 5월 대비 주택 거래량이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레스 키어너는 이번 수치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 거래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ANZ은행은 역시 금리 상승과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 분쟁으로 인해 올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신 RNZ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유권자가 수급 연령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당이 추진하는 키위세이버의 의무가입 정책에는 압도적인 지지가 나타났지만 이를 연금 수급 연령 인상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당의 재무담당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올해 예산안 발표 당시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윌리스는 재무부의 전망을 인용하며 연금 지출이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윌리스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당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65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67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은 35.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 인상에 대한 반대는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외적으로 액트당과 오퍼튜니티당 지지자들만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으며 국민당 지지층은 의견이 거의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47.8%는 연령 인상에 찬성, 48.2%는 반대했습니다. 반면 노동당과 녹색당 지지층은 가장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동당 지지층 가운데 25%만이 연령 인상에 찬성했으며 녹색당 지지층에서는 19%만 찬성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랫동안 연금 수급 연령 인상에 반대해온 뉴질랜드 제1당 지지자 가운데도 3분의 1은 연령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마오리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낮다는 이유로 마오리 연금 수급 연령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테파티 마오리 지지자 가운데 44.6%가 연령 인상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당과 액트는 과거 선거에서는 모두 수급 연령을 67세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반면 노동당, 녹색당, 뉴질랜드 제일당은 모두 현재의 65세 유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에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고소득 또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에게는 연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질문에 46.6%는 찬성, 40.7%는 반대, 12.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국민당이 추진하는 2028년 7월부터 모든 근로자의 키위세이버 의무가입 정책에는 매우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70.4%가 찬성, 20.2%가 반대했습니다.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인 집단은 녹색당 지지층이었지만 이들 역시 51.8%가 찬성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민당은 지난 6월 연례 당대회에서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에게 $1,500의 키위세이버 초기 지원금 지급, 육아 휴직 기간 정부 기여금 지급 등의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정책은 뉴질랜드 제일당의 정책과도 유사합니다. 뉴질랜드 제일당은 출생과 동시에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뉴질랜드 시민에게만 $1,000 지원금 지급, 전체 노동인구 의무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지지는 역시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올리는 정책과 함께 제시될 경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키위세이버를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도 67세로 올리는 패키지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52%가 반대, 37.6%가 찬성했습니다. 이 통합정책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인 집단은 국민당 지지자, 액트 지지자, 오퍼튜니티당 지지자였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반면 노동당, 녹색당, 뉴질랜드 제1당, 테파티 마오리 지지층에서는 모두 과반수가 이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연료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RNZ의 최신 연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뉴질랜드 국민들은 최근 발생한 연료 공급 불안정 사태와 가격 상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임시 방편적인 정책이나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 응답자들은 정유시설 폐쇄 이후 반복되는 수입 연료 의존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국가 전략 지원인 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가계와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연료공급망 안정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정부의 정책적 실효성 사이에 큰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유입 대비 끝에 뉴질랜드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야생 바다새 한 마리를 넘어 확산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으나 추가 감염 여부를 주시하는 동안 아프거나 폐사한 새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대중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웰링턴의 패톤의 해변에서 발견된 갈색 도둑 갈매기에서 검출됐으며 이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및 남극 대륙의 조류 집단에 확산된 이후 뉴질랜드에서 H5N1 군주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앤드류 호가드 생물보안부 장관은 이번 바이러스 검출이 바닷새 한 마리에 국한되었으며 뉴질랜드 내 야생 조류 간 전염이나 가금 유로의 전염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새는 7월 10일에 발견됐습니다. 뚜렷한 질병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시민들이 목격한 후 발견됐으며 이후 H5N1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칼리파프 의회 회장은 미국이 먼저 합의를 위반해 이란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이란 역시 합의를 계속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목적이 단순한 군사 압박이 아니라 이란 체제 전복과 국가 분열에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통제는 이란의 주권 사항이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조치를 계속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에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란의 이번 발언은 국제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이란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즉각적인 해협 봉쇄나 군사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후속 대응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서 미국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선박은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과 맞물려 한미조선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행정적 예외가 허용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이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미 대미 투자 계획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말 워싱턴에는 한미조선협력센터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해군력 강화 정책이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안정 사이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조건부 전세대출도 강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청년층,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정비사업이 지연돼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 부채를 확대해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고가주택 구입자나 재건축 조합원에게 과도한 금융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보완 대책의 범위와 속도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1원 9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0원 6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3원 2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저녁부터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펙, TW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디지털 투게더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시의회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여하십시오. 마이 오클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자신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개인 기기를 지참해 주십시오. 공용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7월 17일 금요일, 8일, 22일, 29일 수요일, 와이타케르 센트럴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미술 및 ATEM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TEM 활동,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들기, 코딩, 과학 실험을 결합한 활동입니다. 간단한 가정용품 제작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복잡한 공학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부터 4시까지 아본딜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